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열흘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회람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며 연방 정부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약 10여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이민 개혁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1,100만 명에 달하는 비합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클레인 내정자는 이런 행정명령은 관련 조치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미국인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50개 주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 FBI는 취임식 당일 주의 모든 주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한 무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주 당국에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릴랜드, 뉴멕시코와 유타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 미시간, 버지니아 주에는 주 방위군이 배치됐고 텍사스주는 16일부터 취임식 당일까지 의사당을 폐쇄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 일대는 주 방위군이 약 1만 명 배치됐으며 취임식 전날인 19일까지 최대 2만 5천 명으로 병력이 증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밀 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15일부터 취임식 이튿날인 21일까지 워싱턴 DC 내셔널몰 지역 대부분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영국이 오는 6월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은 16일 성명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를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잉글랜드 남부 콘월의 휴양지 카비스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취지에서 호주, 인도, 한국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은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가 당면한 최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주요 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정상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방과 연합의 정신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도전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세계 경기 회복, 기후변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G7 회의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예정대로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소와 일정이 결정됐다며 관계자는 감염 통지를 포함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14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우리는 개최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진행될 때 좋은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위원회는 플랜 B와 플랜 C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일본 고위관리가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는 7월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도쿄는 17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5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1,0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유웨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올해 76세인 무세베니 대통령은 우간다를 35년간 통치했으며 이번 선거로 6선에 성공했습니다. 우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치러진 대선 개표를 마감한 결과 무세베니 후보가 58%, 야당인 보비 와인 후보가 34%를 얻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투표 전날 인터넷 서비스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정보국 국장의 윌리엄 번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을 지명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며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정보국장의 윌리엄 번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을 지명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윌리엄 번스 회장은 과거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인물 아닙니까? 먼저 윤 기자가 좀 이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번스 지명자는 2014년에 국무부 부장관을 끝으로 그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었는데요. 네. 직업 외교관으로 33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네. 올해 65살이고요.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는 주로 중동 지역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대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또 근동 문제 담당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국무부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 대사도 지냈고 본청으로 들어와서 정무차관을 지냈고 2014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장관으로 퇴임했다. 오바마 행정 시절이죠. 예. 그랬는데요. 이란과의 그 핵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지명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안은 번스 CIA 지명자 그리고 토니 브링큰 국무장관 지명자 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 이런 분들이 마찬가지로 또 백악관에 새로 신설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가 네. 아시아 그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됐는데요. 전부 다 같은 시점에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그 이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요직 인선의 특징은 국무부 출신 인물들이 대거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정책을 조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국무부, 백악관 그리고 중앙정보국까지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긴밀한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CIA는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이지만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최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CIA죠. 그 미중앙정보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이제 중국, 이란, 전 세계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 분석해서 대통령과 이제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이제 본연의 임무인데요.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최근 한 10년간을 전후로 해서 CIA가 그 정통적인 그 정보기관 업무에서 벗어나서 외교 분야에도 이제 직접 나서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017년부터 CIA 안에 그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코리아 미션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 3년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죠. 앤드류 김 씨,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앤드류 김 씨는 평양을 직접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도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그 국무장관을 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국무장관을 맡기 전에 바로 CIA 국장을 해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이제 그 대통령, 백악관 또 국무부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하지만 그 뒤에는 CIA에 대해서는 그 막강한 정보기관이 있고 또 CIA는 그 지휘부는 물론이고 수시로 실무자들도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인터에이전시라고 그럽니다. 그 부처 간 협의죠. 부처 간 협의를 해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서로 그 정책적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따라서 CIA는 겉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겉으로는 백악관하고 국무부가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본스 지명자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스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본스 지명자가 2019년 7월 미국 의회 군축 비확산 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I think the challenge though is in recognizing now after three meetings.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나 만났지만 김 위원장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건 도전 과제이며 유감스럽지만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 보유는 정권 유지와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본스 지명자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풀자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보시면은 사실 포괄적인 협상,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도 전면적으로 포기를 해야 그때 가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미북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말하자면 우선순위에서 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큰 틀의 합의를 이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 번스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조치를 북한이 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단계적 동시적인 방안이 아니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아울러서 사실 번스 지명자는 탑다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핵 문제 해결 시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실무진의 탄탄한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번스 그 지명자도 같은 생각인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죠.
예.
그리고 커트 캠벨 이 백악관 이제 조정관이 된 분이죠. 그리고 웬디 셔먼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말하자면 일괄 타결식 북한 문제 해결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이고 그리고 조치 대 상응 조치로 이어지는 그런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미북 간의 협상에 나서게 되면은 이전까지와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윌리엄 번스 그 CIA 지명자가 이제 그 과거 국무부에 있다가 이제 그 물러나 있을 때입니다. 2019년 이제 2월 VOA 그 한국어 서비스하고 이제 번스 전 부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번스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자체 이거는 나쁠 것이 없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이제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고 이런 것은 잘한 이런 거다 이런 얘기고 다만 정상회담으로 할래는 가장 큰 목적이 이제 비핵화를 이뤄야 하는 건데 핵신고도 못하고 또 핵물질 이거 신고도 못 받고 대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훈련 중단만 약속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번스의 그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대북 제재를 강력히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아직도 그 비핵화할 의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해서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것을 실무 협상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이루자 이런 거고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정상회담 실패 이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미국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CIA 국장으로 윌리엄 번스가 지명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라인은 이제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수장급들은 사실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CIA 국장이 외교 안보 그 핵심 이거든 아니지만 연계가 굉장히 짙고요. 그런 맥락에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그다음에 웬디 셔먼 부장관 되죠. 국무부는 수장과 그다음에 넘버 2 이게 확정이 된 거고요. 백악관에서 그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조율하면서 국가안보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제이콥 설리번 전 국무부 차관이죠. 이 사람도 지금 확정이 됐고요. 또 게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의 조정관도 신설돼서 지명이 됐으니까 일단은 외교 안보와 관련한 핵심적인 라인은 확정이 된 거고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전에 이들 자리가 전부 다 인준을 거쳐서 확정돼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능할지는 지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인준청문회 일정은 취임식 이전으로 잡혀 있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진영이 갖추어졌는데, 1월 20일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 어떤 한반도 정책을 펼칠지 이 부분을 좀 전망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월 20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외교안보만 살펴보면은 지금도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외교안보 수장이 그 몇 가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경험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예. 짧게는 뭐 한 10년, 20년 있고 한 30년가량 이제 외교를 다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 경험이 상당히 많고 또 같은 행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더 들자면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다 관여했던 사람들인데 당시에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이 그 실패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 사람들이 해도 아무런 잡음 없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고도의 그 전문성을 갖췄다. 경험이 많다 이런 것을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물러나했을 때 얘기한 것들을 다 보면은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다자협력.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다자협력 그리고 동맹회복,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출범하자마자 북한 문제에서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터뷰, 언급 이런 거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가능성을 줄인 그런 것은 이제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렇게 빈손으로 비핵화를 못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도 아마들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의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통령 유세라면서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독재자다, 폭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손짓을 보내기도 지금 곤란한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 1월 20일 날 새 행정부 출범하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대체적인 얘기를 보면 기존의 강력한 이제 대북 제재를 계속 조여서 그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고 또 하나는 한국, 일본, 유럽의 얘기와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해서 하나의 독립된 어떤 그 방안을 얻고 이 와중에 비핵화 가능 또 북한의 태도를 봐서 구체적인 전략을 정하자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입장이 될지 어떤 전략을 추진할지는 그야말로 좀 지켜봐야 돼.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그 최 기자에게 한마디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은 임기 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어떤 그것이 대화든 뭐든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은 코로나 그리고 경제 회복 또 인종 갈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국내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아무래도 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이 이제 미국의 그 대북 메시지 이런 그 이런 거에 좀 실망을 해서 전략적인 도발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앞서서 캠벨 그 백악관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신설됐다 그랬는데 이분이 국무부에서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분이거든요.
예.
바로 지난달에 민간인으로 있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사점이 많은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에 북한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에는 출범하고 나서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끄는 바람에 북한이 도발을 했고
예.
여기에서 또 초기에 관여 그 가능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대북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 캠벨 전 차관보가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백악관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이번 지명자 핵심 지명자들도 북한 문제가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외교 안보상의 위험이고 큰 또 여기에 대처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분들이 있어서 예상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서둘러서 북한과의 그것이 협상이 됐던 물밑 대화가 됐던 이런 준비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나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포커스는 첫 순서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인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8차 노동당 대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지난 5일 시작된 8차 당대회는 12일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당대회의 배경과 성격을 우선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당대회는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 5년마다 한 번 열리기에 돼 있는 건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사실 한 번도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5년씩 주기로 이것을 이제 벌써 두 번째 열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을 보시면은 지난 한 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대북 제재 국제사회에 게다가 수해 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가 정말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열린 것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미 이번 당대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예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예. 새로운 5개년 계획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경제 회생이 이번 그 북한 올해 들어서 북한의 정권 차원에서의 절체절명의 말하자면 목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맞게끔 그 지난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은 담화에서 그동안의 지난 그 5개년 계획의 목표가 터무니없이 크게 말하자면 미달됐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도 경제를 회생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사실 큰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점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 결속 차원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은 그동안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또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그 이전에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그 병진 노선으로 사실상 다시 돌아간 그런 그 측면이 강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과의 핵무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일단 경제 발전에 매진하는 듯한 그런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핵과 경제 발전 병진 노선으로 돌아간 측면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 당에 말하자면 직책을 총비서죠. 총비서라고 하는 그런 직책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그리고 권위를 다시 한번 절대화한 그런 그 권위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총비서는 12일 노동당 8차 대회 결론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네, 비핵화를 안 하고 핵과 미사일을 계속 증강하겠다 이걸 선언한 것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12일 날 그 결론을 얘기하면서 핵 억제력 강화 이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외부에서는 이제 우려할 만한 내용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이제 계속 그 증강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외부에서 바라는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이제 우려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은 북한이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온 얘기입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아직 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 몇 년간 계속 핵과 미사일을 증강을 해왔고 그것을 이제 행동에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진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히려 이번 대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 뭐 내가 저 미국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겠다, 미사일을 쏘겠다라든가 그런 그 직접적인 그 대미 메시지는 없습니다. 또 위협도 없고요. 따라서 이번 것은 미국에 대한 어떤 도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입장,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봐서 내가 그야말로 강대강, 선대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미국이 강하게 나면 나도 강하게 나고 착하게 나면 나도 착하게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일종의 그 모든 것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공을 곧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던져놓고 태도를 봐서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ICBM 같은 무기 개발을 언급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He's made it very clear. He's open and available for negotiations, but they still see the U.S. a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김 위원장이 다양한 무기를 언급한 것은 개발을 원한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미국과의 협상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인데요. 김 위원장은 사업 총회에서 이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면서. 아까 지금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강대강 선대선 뭐 이런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뭐 전에 있던 입장과 뭐 전혀 아니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다른 건 없죠.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도 사실 이번 북한이 새로운 무기 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핵실험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이게 사전 전제 조건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을 자극하는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무기들에 대해서 개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 대한 적대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앞서서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의 얘기대로 그것은 이제 포부를 밝힌 거고 다양한 무기에 대한 언급은
예.
미국과의 협상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얘기한 것은 미국이 협상의 자세로 손짓을 내밀면 북한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은 북한이 먼저 미국에 손을 내밀 그런 의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북한은 일단 볼 것이다. 왜? 직접적인 천명이 아직은 이제 언급이 없었고 또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이제 출범한 직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다음에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해서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누가 집권자가 되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 남북관계 쪽으로 좀 얘기를 돌려보죠.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대북 제재를 풀라고 남쪽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 당대회 하면서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것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코로나 방역 협력 문제를 이제 제의도 하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분명히 이제 거부를 하고
예.
또 한국이 군사 무기 반입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을 나타내고 또 그러면서 또 손짓도 보냈습니다. 남북 합의를 존중해라. 그러고서 남한이 잘만 하면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 또 평화 번영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신호를 다 보냈습니다. 하나는 문이 닫힌 게 아니고 남한이 잘하면은 우리도 잘할 용의도 있고 남한이 적대적인 뭐 이런 것이라면 우리도 잘 안 할 수 있다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통일부가 북한의 이 같은 언급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한국통일부도 북한의 이번 것은 대체로 보면은 대화 재개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번에 얘기한 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도 손을 잡고 어쩐 대화의 문을 열겠다 이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무슨 새로운 무슨 그 연락 채널이 있다든가 무슨 뭐가 됐다든가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시 트럼프 행정부 초기로 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무슨 그 적대적인 행위를 못하는 것은 역시 바이든 행정부하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의 채널을 한번 틀어봐야겠는데 그걸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노력,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뒤에 있지 않냐 이렇게 그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쪽 그 내용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12일에 담화를 내고요. 한국을 뭐 상당히 거칠은 말로 뭐 특등 머저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의도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윤 기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는 직접적으로는 한국 당국이 북한의 말하자면 열병식 준비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 국방부의 어쨌든 그 브리핑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에 대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그 혹독하게 좀 거친 언사를 쏟아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국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과의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화를 단절하겠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국 측이 어떤 좀 더 과감하게 대화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해석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통일부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포함해서 이번에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나온 북한 측의 대남 메시지에 대해서 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입장이 분명히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대화의 제스처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한국과의 대화에 대한 거부라든지 뭐 강한 비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액면 그대로만 받기는 조금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워낙 이 미국의 정치권 소식이 이제 큰 것이어서 잠깐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미국 의회가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 이제 상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상원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는지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 의회 하원이 그 13일 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탄핵이 되는 건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원은 그 아직까지는 그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공화당은 대체로 그 탄핵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상원의 그 1인자죠. 그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것을 그 19일 이전에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요. 아마 하원에는 통과가 됐더라도 상원에서는 이것이 그 힘들고 또 하나는 1월 20일이면은 벌써 그 정권이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원에서는 이것이 통과가 되고 뭐 하루 차이로 뭐 가령 19일 날 되면은 상원에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이것이 많이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유례가 없이 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이미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의 이런 탄핵 소추 발의가 사실 임기 말이고 지금 최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상원에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안건으로서 다루게 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각에서는 4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없지 않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 측면을 감안한 그런 정치 공세라는 그런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탄핵 사태를 야기하게 됐던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상당히 높고요.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 물러나는 시점에서 여론의 지지율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끝났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치열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됩니다. 먼저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고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맞붙는 11월의 본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데요. 이런 선거를 치르지 않고 미국 부통령과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운 좋은 인물이 있습니다.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인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제럴드 포드는 1913년에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슬리 린치 킹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 태어나시면서 새 아버지 성을 따라서 이름을 제럴드 포드로 바꿨습니다. 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고요. 운동신경도 뛰어났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시절에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했는데요. 여러 프로구단에서 선수로 영입하려고 했을 정도로 실력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진 모델로 잡지 표지에 등장하기도 했죠. 법대를 졸업한 뒤에 잠시 변호사로 일했는데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저도 군에 지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가족이 있는 미시간주로 돌아온 제럴드 포드는 다시 법률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치에도 발을 들여놓았는데요. 뉴욕 카제노비아 대학 역사학과 존 로버트 그린 교수에 따르면 젊고 잘생긴 데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장교 출신인 포드에게 정치가로서 성공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포드는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지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그러면서 공화당 내에서 포드의 입지가 점점 올라갔는데요. 1948년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바텔 얀크맨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포드가 후보 지명을 따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포드는 얀크맨 의원을 고립주의자로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은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 나토와 유엔을 지지하는 국제주의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런 전략이 들어맞아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1948년에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 뒤 포드의 정치 인생은 순탄했습니다. 1973년에 부통령이 될 때까지 12번 연속해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됐고요. 1965년부터 8년 동안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 그린 교수는 포드가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포드를 참 좋아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사람들이 다 포드를 좋아했죠. 포드는 정말 친절하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드는 하원의 사교적인 분위기를 즐겼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좋아했죠. 또 밖에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주 많았죠. 두 번째 비결은 포드가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입니다. 세출위원회는 정부 예산을 책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했죠. 포드는 샘에 밝아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 분배를 잘 했습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포드가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10일,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부통령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40년 전에 존 칼훈 부통령은 상원의원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났지만 스피로 에그뉴 부통령의 경우는 달랐다. 메릴랜드 주지사 시절에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서 불명예스러운 일로 사임한 것이다.
에그뉴 부통령이 물러나자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967년에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 자리가 공석일 경우 대통령이 새 부통령을 지명하고 연방의회 상하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회 승인을 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카제노비아 대학 역사학과 존 로버트 그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닉슨이 처음 선택한 사람은 포드가 아니었습니다. 닉슨이 처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선택한 사람들이 모두 인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었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럴드 포드를 지명하면 쉽게 인준을 받을 거라고 닉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닉슨은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후임자를 고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포드를 불러서 1976년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1976년에 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은 존 코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포드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포드는 쉽게 의회 인준을 받았고요. 40대 미국 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에게 제럴드 포드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통령이었는데요. 포드 부통령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닉슨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 대통령이 결국 사임하게 됐고요. 제럴드 포드는 부통령 자리에 오른 지 1년도 안 돼서 새로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our long national nightmare is over.
1974년 8월 9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 국민과 언론, 민주공화 양당 정치인들은 새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Now therefore, I, Gerald R. Ford.
그러므로 나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미국 헌법 제2조 제2절이 내게 부여하고 있는 서면 권한에 따라 1969년 1월 20일부터 1974년 8월 9일까지 리처드 닉슨이 미국에 대해 저지르거나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서면을 단행한다.
포드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한 달도 안 돼서 전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내게 닉슨을 사면한 이유는 기자회견에서 닉슨의 운명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슨이 사임했을 때는 그저 대통령이란 일자리를 잃은 거였고 기소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닉슨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미국민들이 닉슨에 대해서 진저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포드 자신의 행정부를 세우려면 과거 닉슨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여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점에서 계산을 잘못했던 겁니다. 사실 닉슨이 교도소에 가는 걸 보기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닉슨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길 바라고 있었는데 포드 대통령이 너무 빨리 움직였던 겁니다.
네, 그린 교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포드 대통령이 좀 더 기다렸어야 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검사가 닉슨을 기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야 닉슨을 사면했어야 했다는 건데요. 결국 포드 대통령이 닉슨을 사면한 조치는 미국인들의 큰 반발을 샀고요. 포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포드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했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했습니다. 또 1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했는데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는 세금과 정부 지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행정부와 대립하면서 정치적으로 포드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처음에 윈 정책, 그러니까 당장 물가 상승 현상을 잡아라 이런 구호를 내건 경제 정책을 폈는데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자는 정책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과감하게 하지도 못했죠. 포드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1976년, 1977년에 가서 미국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침체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드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해도 경제 문제 면에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교적인 면에서 포드 대통령은 소련과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남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공산 정권에 무너진 뒤 미국의 힘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미국 상선 마약괴소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에 나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협상하지 않고 구출 작전을 펴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포드 대통령은 국내의 정책 면에서 그렇게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고요.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닉슨이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게 미국을 위해서 더 잘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신은 국가를 치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이 돼서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도록 만든 정직한 대통령이었다고요. 당시 거론됐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럴드 포드가 미국 대통령이 됐던 것이 나라를 위해서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 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을 도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불법 정권을 돕는 기관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전자수출입 공사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에게 도청과 감청을 돕는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와 기술 지원,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국영 전화회사 기술진을 훈련시키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해왔습니다. 또 이들은 시민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위협하고 중국 전자수출입공사가 제공한 장비를 활용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러왔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전화회사는 이 나라 인터넷의 7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독립적인 신문사를 방해하거나 압박하는 한편 임시 정부 측이 방영하는 연설은 소리를 잘 안 들리게 하는 방해 공작을 해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해 11월 30일 중국의 전자수출입공사를 행정명령 13692호에 근거해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중국 국영기업이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을 지원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국 기업은 마두로 정권이 인터넷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과 전자장비로 정치적 반대파를 감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 당국이 중국 국민들의 감시를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과 장비를 마두로 정권에 제공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관련 당국의 면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전자수출입공사의 자산을 동결하며 미국인이 이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미국의 관할 내에 있는 기업으로 이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해온 기업은 1월 14일까지 거래를 줄여야 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전자수출입공사 같은 기업에 의존해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를 해치고 자신의 독재 체제를 다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다른 나라 국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해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